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함께 들으신 찬양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엄지아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북저선에 계신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 자매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아 자매님. 혹시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하세요?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일단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나를 따라오는 장애물이라고 하면은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네.
그런 성향이시군요. 장애물을 아직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되게 부러워요. 저는 장애물을 최대한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그런데 마주치게 되면 얼른 머리를 쓰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가끔 너무 할 수 없게 커다란 문제 앞에서는 포기할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커다란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는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작은 목동이었던 성경 속 인물의 이름을 맞춰보시겠어요?
다윗인가요?
맞아요. 바로 다윗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찬송을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듣고 오시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보통 전쟁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지하자매님이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 중에서 싸움을 도주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을 너희가 어찌하여 그냥 두느냐.
골리앗은 키가 약 3미터에 달했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싸움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를 두려워했고 사울 왕조차도 이 거대한 장수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서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골리앗과 마주했을까요?
맞아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원래 전쟁에 참여한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러 왔다가 골리앗의 조롱을 듣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을지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할례를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굉장히 용기 있는 다윗이죠. 골리앗의 크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다윗이네요. 그런데 주변에 다른 군사들이 보기에 다윗은 너무 약해 보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울왕과 다른 군사들은 다윗이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인데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믿음의 경험을 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디서나 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후렴의 가사가 정말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지하자매님이 이 곡의 가사를 잠시 읽어주시겠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더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감사해요, 지하자매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참 위로가 되는 고백입니다. 이 곡을 들으며 시편 91편 4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피할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다윗은 물맷돌 5개를 들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는 골리앗과 정면으로 맞섰는데 골리앗은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골리앗의 이야기를 지하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나아오미 개를 향함 같으냐 하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너무 기분 나쁘고 무서웠을 것 같은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물맷돌을 던졌고 그것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아 쓰러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을 통해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멋진 승리였네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내 맘찬 가족 여러분들께도 골리앗이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의 힘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물맷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윗에게 물맷돌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도구였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칼이나 창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물맷돌을 들고 나갔습니다. 상대편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였겠지만 다윗은 양을 칠 때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맷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골리앗을 상대하기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하며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기가 가장 잘 훈련되어 있고 또 능숙한 도구를 사용한 것이었네요. 작은 돌일지라도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 물맷돌은 다윗의 믿음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작은 한 걸음이 거대한 승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물맷돌 같은 것이 있을까요?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떤 것으로 맞설 수 있을까?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장애물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거대한 골리앗과 맞설 때 대단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며 주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물맷돌은 작은 재능, 혹은 기도, 믿음, 순종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 제일 큰 물맷돌일 것 같습니다. 지하자매님과 내 맘찬 가족 여러분들은 어떤 물맷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골리앗도 쓰러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벌써 인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 찬양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들으시며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주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은혜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네. 잘 지내고 있고요. 네. 또 전주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루신 은혜와 그 축복들을 네. 항상 마귀는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유혹들과 거짓들에 속지 아니하고 올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지난주 배운 내용을 돌아볼까요?
네, 지난주 먼저 살펴본 내용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인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의 순간부터 온갖 종류의 비참함을 견디고 인내하셨으며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기간에 빌라도 아래에서 육체와 영혼의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과 온 세상의 죄를 보상하며 죄로 인해 촉발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중에 하나님의 처절한 진노를 느끼셨다라는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모든 일을 당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고난으로 인해 나의 죄를 보상하셨고 나를 위하여 죄사함과 성령과 영생을 공로로 획득하셨다. 네,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39문으로 넘어갔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다른 죽음으로 죽으셨을 경우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에 관한 것이었죠.
네, 이 질문과 관련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이 그토록 치욕스러운 죽음의 형벌을 당하길 원하셨는가에 관한 이유를 네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먼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라는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기 원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지어진 저주가
네.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정확히 알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형벌을 더 위중하도록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책을 스스로 지셨고 우리를 대신에 저주를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실히 믿고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이유로는 죄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가장 쓰라리고 치욕스러운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속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여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서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진리와 그 모형들 사이에 상응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희생제물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들을 그림자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물들은 나무에 달려졌고 네. 또 태워지기 전에 제사장이 그것들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에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야 할 것을 나타내는 거죠.
네.
결국 그런 구약의 모형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구나. 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비참한 형벌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것이나 또 광야의 백성들이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므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 사건들입니다.
네, 우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죠.
네.
자, 그렇게 39문을 비교적 짧게 마치고 40문으로 넘어갔습니다. 40문에서 배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다고 말씀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과연 필요했는가, 마지막으로 그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등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뭐 우리가 다 알지만 다시금 정확하게 살펴보는 까닭은 이상한 주장을 펼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들이 있었죠?
먼저는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네. 고분파는 그리스도께서 진짜 참 사람이 아니고 그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 까닭에 이들은 말씀의 육체를 입고 행하신 모든 일을 비롯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모든 고난이 상상에 속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라고 주장했던 네스토리우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 그리스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네, 먼저 복음서에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영혼이 떠나가니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네.
영혼이 떠나갔다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은 결국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으셨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네, 그럼 영혼이 떠나갔으니 그의 신성도 사라졌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혼과 신성은 구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네.
신성은 인성을 넘어설 뿐 아니라 인성이 없이도 활동을 합니다. 더군다나 신성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영혼은 인성이 없이는 활동하지 못할 뿐 아니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유한합니다. 십자가 죽음 때 영혼은 육체로부터 떠나갔지만 신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배웠던 내용을 살펴봤고요. 40문을 계속해 가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0문 질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답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을 치를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앞에서 살펴본 지난주 복습 마지막 부분 우리 사무엘 형제님께서 참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 제가 거기다 조금 더 덧붙여 설명할 게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의 영혼이 그의 육체로부터 진정 분리되었어요. 돌아가실 네. 때 말씀은 그 영혼과 육체를 버리지 않았고 그 영혼과 육체와 인격적으로 연합해 있는 상태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이 말씀은
네.
그리하여 영혼과 육체가 이처럼 분리된 상태에서도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서로 이탈되거나 단절된 것이 아니다. 네, 영혼은 분리됐지만
네.
신성과 인성은 이탈되거나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것에 관해서도 이제 반론이 있어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님께서 네.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그렇게 분리되지 않았다면 그는 어째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는가? 입니다.
그렇죠. 자, 왜 그러셨느냐를 따져보기에 앞서 한두 가지 정도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도의 두 본성, 이 신성과 인성이 분리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뭐 이미 배우기는 했지만
네.
네. 어때요?
기억나는 걸로는 뭐 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써 교회를 사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지만
네.
그 인성은 신성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인성이 고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성에게도 속하는 것이
그렇죠.
되므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는 말씀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구절은 제휴법이나 속성의 교류를 통해 이해한다고 했었어요.
네.
일단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사무엘 형제님의 대답처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죠.
네.
앞에서도 살펴봤던 건데요.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편재성을 지니나요? 네. 어디든 계신다라는 그 편재성.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셨고 그래서 영혼은 육체와 함께 무덤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어서도 두 본성의 연합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했고 그래야만 그의 죽음이 충족한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죽음이 그냥 인성만 죽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신성의 죽음이 있어야 되죠. 아무튼 분리되지 않는다. 아니 분리될 수 없다. 그럼에도 신성과 인성의 편재성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왜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냐. 이거 신성과 인성이 분리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네. 반론이죠. 왜 그럴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네. 외침은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으로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의 분리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돕는 도움이 없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요. 정확합니다. 네. 다음 주제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과연 필요했는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해보죠, 이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뿐 아니라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네.
이 결론이에요. 결론은 그렇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필요하느냐? 필요하다. 당연히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입니다. 죄는 그야말로 위중한 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질서에 따라 그 죄는 반드시 멸망해야 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더더욱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죄는 최고의 선을 대적해 저지른 것이니 가장 극심한 형벌과 죄인의 처절한 멸망만으로 보상될 수 있었겠죠.
그래요. 자기들끼리 뭐 잘못한 게 아니에요. 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막말하거나 그런 죄가 아니라 네.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 선을 대해서 저지른 악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죄로 인한 멸망에서 이 멸망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성경을 한번 보죠. 로마서 6장 23절.
네, 짧은 구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네.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선명하네요.
네.
죄의 결과는 멸망이고 그 멸망은 사망, 즉 죽음이다. 죄로 인한 멸망은 죽음입니다.
네, 죄로 인한 멸망, 죄는 멸망, 멸망은 뭐? 죽음, 죄는 죽음이죠. 인류의 조상이 지은 죄가 뭔가요? 영혼과 육체가 이 기화가 깨지고 무너지는 걸 와해라고 말하거든요.
네.
영혼과 육체가 그렇게 깨지고 무너지는 듯한 것이 되는 것이었어요.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육체 자체도 무너지겠죠?
네.
예, 그런 멸망을 자기들 스스로 행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그러한 처지를 대신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대신한다는 건 무엇이겠어요?
아마도 친히 죄 지은 자들의 입장이 되셔서 일시적인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받아 마땅한 상태가 되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잘못을 그대로 당하셔야 되니까 영원한 죽음을 받아 마땅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할 수 없는 그 충족한 보상, 우리 대신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 친히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벌받은 자는 죽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선악과와 관련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먹으면 죽는다. 예, 하나님께서는 죄를 멸망으로 또 범죄자의 죽음으로 벌하실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가 범해졌다면 하나님의 선언은 반드시 시행되어져야 하죠.
네.
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야 해. 이걸 하나님의 신실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자, 이 두 번째 이유와 관련한 반론이 있네요. 살펴볼까요? 사무령진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곧바로 죽지 않았다입니다.
예, 맞죠? 아담 곧바로 안 죽었거든요.
네.
네. 죄를 지은 아담이 육체의 죽음을 곧바로 당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이 반론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든 곧바로 죽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죽었다고 말해도 돼요. 지금 죽을지 나중에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사는 것 같지만. 또 아담은 조금씩 죽는 상태가 됐어요.
네.
또 그러는 동안 영원한 죽음의 시작을 경험했습니다.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아담이 이 영원한 죽음을 시작했다. 이게 뭔지 알 수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네. 죄를 지은 아담에게 어떤 감정이 생겼나요?
네,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고
예.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자각도 생겼습니다.
예.
즉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최후 심판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므로 아담은 죽음을 깨닫게 되었을 뿐 아니라 죽음과의 갈등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담은 곧바로 죽지 않았어요. 그럼 뭐 하나님 말씀 틀리네. 아, 그렇지 않다. 아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였고
네.
죽어가고 있었고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했다.
맞습니다.
예. 영원한 죽음이 그에게 닥쳐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아담에게 복음의 너그러움과 자비가 없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즉시 완전히 죽을 것이라고 선포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죽을 것이다 먹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복음의 너그러움과 자비가 없었다면 그는 영원토록 멸망했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무형제님이 이 자리에 없었겠죠.
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구약의 조상들에게 선지자들로 하신 약속들, 네, 그것들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백성들에게 뭐라고 예언했나요?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사야는요, 그리스도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을 것이라고, 즉 구원자는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레위기 4장 32절에서 35절도 읽겠습니다.
어린 양,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치니. 아멘.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광야로 보냄받은 제물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제물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물은 그리스도의 모형을 상징하고 있죠.
네.
아까 이사야의 직접적인 예언, 구원자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 죽을 거야. 그리고 구약의 희생제사를 통한 간접적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해 충족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도록 하신 것이다. 예, 이런 이유로 조상들에게 선지자들로 하신 약속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필요한 네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죽으심이 필요하다고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죠. 요한복음 16장 7절, 13장 8절,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방금 읽은 이 세 구절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제일 먼저 읽은 구절은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은 이러한 보상은 오로지 죽음으로만. 아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것은 주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이런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네.
마지막 구절은 뭐예요? 그렇다면 누가 죽어야 되느냐? 그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만. 네, 성경 구절에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되어 있죠. 아, 이렇게 방금 읽은 구절은 주님께서 친히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나타내고 또 그 과정을 보면 하나씩 하나씩 왜 주님이셔야 하는지 그 이유가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사무엘 형제님, 요리문답 40문의 두 번째 주제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과연 필요했는가를 정리해보면 또 한번 우리가 결단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한번 이렇게 결론 내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죄를 피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사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크신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처럼 큰 은덕을 베푸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죄가 아무리 크고 많고 위승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요리문답 40문의 마지막 주제를 살펴보죠. 그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읽을 곳은 요한일서 2장 2절,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잘 읽으셨고요. 다음으로 읽을 곳은 요한복음 17장 9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아멘. 먼저 읽은 구절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구절들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 죽으신 것 같나요? 예. 구절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사람,
예.
온 세상이라고 되어 있듯이
예.
모두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네요. 그런데 또 그 다음 구절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네요.
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택한 자들, 자기 백성, 교회, 자기 양떼만을 위해 죽으시고 기도하셨고 자신을 드리셨다라는 말씀들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앞에서 읽은 구절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 이거 두 가지 말이 다원이 잘못된 건가?
네, 절대로 그렇게 느껴지죠.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문제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잘 하나의 하나님 뜻을 보여주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전체, 아까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성경의 선언들을 모든 신실한 자들 또는 모든 믿는 자들의 총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순되는 것이 정리가 되고 아 그렇구나 사실은 하나의 의미였네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왜 모든을 모든 믿는 자로 이해해야 할까요?
일단 복음의 약속들은 믿는 자들 즉 모든 믿는 자들을 에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약속은 누구에게만 해요?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 모두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들려지는데 모두에게 들려져 그랬을 때 그 모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두가 아니라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모두라는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모든. 택함을 받은 그 모든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3장 22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아까도 믿는 자마다 그랬는데 믿는 자 모두라는 의미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 모두는 믿는 자들을 향한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주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이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의견 같아 보이는 것에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네.
주장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아주 훌륭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 되었죠. 암브로시우스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으로 말하는 본문들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참 귀하거든요. 사무령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충만한 수가 있고 따라서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구주의 은혜를 무시하고 거부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택한 자들의 특별한 보편성이 있는 법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미리 아심바되고 구별되고 분리된 자들이므로 온 세상이 온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같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 같아 보이는 것이다.
네, 좀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완전한 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일부분인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수이므로 세상 전부가 구원받았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순은 없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이 많은 자들이고 특별한 백성이고 교회고 양떼고 택한 자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를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사신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했습니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령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
She's not mine.